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3페이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이 되리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대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같이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이 긴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의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갈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사람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 즉 자신의 세계관으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한 갓난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이, 애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 울고 있냐? 짜증스러운 투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대체 부모는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애를 달래지도 않고 저렇게 두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울지? 어디 아픈가?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가서 돌봐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아이가 우는 상황이지만 사람마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견해 차이와 오해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아직 미숙한 성도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곧 진리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견해가 정해지면 도무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도무지 그것을 풀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병들게 됩니다. 우리는 괜한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단정지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매도해버리는 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감싸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질책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손가락질하고 질책하고 미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이냐? 대부분은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오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오히려 더 큰 신뢰의 기회로 만들어 성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함께 좀 더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들과 마음,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갖추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칭찬하면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 전에요. 먼저 1절에서 9절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서 9절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성경에 여러 말씀들 가운데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요, 어떤 사건을 위주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든지 재미있는 사건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건들은 말씀들은 귀에 잘 들어오는데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2장 1절에서 9절 말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22장 1절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앞장에 43절에서 45절을 받는 것인데,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1차적인 가나안 정복을 모두 마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1차적인 가나안 정복을 모두 마치게 하셨다, 그 이후에,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모두 마치게 하신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요, 다른 아홉 지파들과는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요,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진을 쳤던 지파입니다. 이들 지파는 다른 아홉 지파만에 비해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전사들을 보유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모세에게 달려가서 요단 동쪽 그 동쪽편 그 땅을 분배받기를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달라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었을까요? 그들이 그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왜 모세가 화를 내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직 가나안 정복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가진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전력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저 세 지파가 자기들은 요단 서편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남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자기들은 빠지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모세는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은 지파들과 공동체성에서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됩니다. 물론 다른 지파들도 거기 남고 싶었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전투가 끝날 때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세 지파의 강력한 군대를 가나안 땅에 파송해서 함께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단 동편도 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력은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력을 당신들이 싸우는 그 전투에 우리가 가서 같이 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 지파는 가족들을 요단 동편에 두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며 최선봉에 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 세 지파는 두 말 없이 불평 없이 순종하여서 7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전쟁에 임했고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야 할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 세 지파의 용맹스러운 전사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그 고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아낌없이 칭찬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그 비결 중에 첫째는 뭐냐면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책임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라고 칭찬합니다. 또 전쟁 중에 여호수아의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사실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칫 어긋날 수 있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 지파에서 파송된 전사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 전부 요단 동편에 두고 떠나왔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7년이 넘어서 8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순종했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이 칭찬이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지고 귀하다고 믿습니다. 시작하기는 쉬워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길을 이들 세 지파는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샛길로 빠집니까? 이들은 가족들을 뒤안길로 하고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지금 뭐 작정도 했고 다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에는 이제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세 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당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되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에게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많은 의복들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전리품들을 돌아가는 두 지파 반, 이 세 지파에게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물을 풍성하게 주었다는 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가족들까지 생각해서 풍성한 전리품을 그들은 준비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례가 깊은 일입니까? 공동체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남들이 더 가져갈까 전전긍긍하는 어린 성도들이 많으면 공동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풍성한 선물,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누구에나 기쁨을 줍니다. 말로만 칭찬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에 대한 풍성한 전리품으로 격려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아름답게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습니다. 만남과 이별이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한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한 일은 요단 동편 언덕 위에 커다란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제단은 크게 보일 만큼 거대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12절 말씀에 의하면 실로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실로가 어딥니까? 실로라는 것은 새로운 영적 충전소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평화가 선포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서 자초지종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려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세지파와 싸우려고 지금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가 잘못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후에 결정에도 늦지 않을 것을 직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까지 끝내버리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잘못되는 첫 번째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는 반드시 후회가 남게 마련입니다. 사탄은 이런 성품을 10분 활용할 것입니다. 왜 이들은 싸우러 가겠다는 것입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러 가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이곳 실로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자신들이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오염되었다, 저 사람들은 신앙이 지금 잘못되었다, 오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된 저 사람들의 신앙, 저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행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도 성급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과 행동은 늘 후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성급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자초지정을 잘 캐내어서 무슨 오해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싸우러 모였지만 바로 싸우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을 파견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으로 파송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천부장 한 명씩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 가문의 수장들로서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각 가문의 수장들, 대표할 만한 사람, 지파의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나왔냐면요,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원들은 요단 동편에 도착해서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말할 때 보면 경솔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수아서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미 이들은 이들이 쌓은 제단을 범죄 행위로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부월의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월의 제약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압의 신인 바알 부월에게 가담하기까지 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연병이 거쳤던 사건, 그것이 부월의 죄악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요, 엘르아살과 비느하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10명의 두령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부월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한 것과 같은 영적인 음행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로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시날산 외투와 금덩어리를 감추었던 아이성 패배의 주역인 아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욕심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다 보면 읽으시면서 지금 이들이 하는 이야기, 이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판단이 옳은 것일까요? 맞는 것일까요? 단지 외적으로 보아서는 이 판단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경솔한 일이며 분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과 조치를 보면 이들은 일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지금 경솔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무조건 몰아붙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어려우면 함께 요단 서쪽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와 기업을 나누어서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단 서쪽은, 서쪽의 기업은 다 나눈 상태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들에게 나눠주려면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쩌면 상당히 많은 자신들의 기업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배더라도 보더라도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서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조사 진상조사위원들은 판단과 말에는 분명히 성급함이 있고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는 가만히 보면요, 사랑이 있고 감싸고 함께 가려는 공동체 의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과 공동체 의식 때문에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파국으로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런 사랑과 감싸려는 그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면 바로 여기서 바로 전쟁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단 동편 지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들이 그렇게 배려하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어지는 요란 동편 지파들의 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상대의 말과 형편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너무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설명한 제단의 용도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설명하는 제단은 요단 서편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오해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상대를 아직 올바르게 알기도 전에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제단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자면요, 그것은 예배용이 아니라 교육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예배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교육용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상징이요, 교육을 위한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거나 교육하기 위해서 상징을 만들기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두 돌을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에 석회를 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 지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일이 여호와께 범죄한 일이면 우리를 구원하지 말고 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는 동기가 있거나 거기에 제사를 드리려는 목적이라면 여호와께서 친히 벌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기에 있어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뜨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후손들이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어오는 날이 생길까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단 서편에 있는 후손들이 요단 동편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말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 우리 조상이 세운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상황을 파악했더니 그냥 요단 서편에서 보고 오해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가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군사를 몰고 와서 그냥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겠다 그런 좋은 동기가 전달되고, 그리고 요단 동편의 사람들도 그래 우리가 원래 이것을 만든 목적이 의도가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뜻하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오해가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세 지파의 이야기를 듣고야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30절 말씀에 의하면 오해가 풀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단을 좋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단 서편에서 봤을 때는 그 제단이 저주받은 것이고 어쩌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몰살시켜야 될 그런 제단으로 보였는데 지금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그것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겉으로 보는 것과 대화를 나눈 것과는 너무 다른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비나하스 그리고 지도자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신 것을 알았다 선언하면서 너희가 범죄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싸우러 가서 그것을 멸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했더니 사랑이 움텄습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더욱더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사람들은 그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냐면요, 에시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는 증거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칫 오해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던 요단 동편의 제단 사건은 충분한 대화와 성숙함으로 서로 이해하고 하니까 아름다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는 함께 성숙하기 위해서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 앞에서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는 또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함께 자라가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순종하는 것이 함께 자라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말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서로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공동체는 힘들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86년의 역사를 가진 모든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대하기는 앞으로 더욱더 좋은 교회로 성장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저도 여기 온 지 이제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아왔고요. 때로는 자신과 맞지 않다, 교회가 자신의 마음을 들지 않다, 교회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다, 어떤 사람이 내게 나쁜 말을 했다, 그 등등의 이유로 떠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대다수는 그 오해 때문에, 때로는 그 오해로 인한 갈등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극복하고 자라갈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끊임없는 대화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진정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인지 대화를 통해서 그 오해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 동편 지파와 요단 서편 지파들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끈히 견딘다면 넉넉히 더 좋은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랄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서 함께 성숙해져서 거대한 거목은 아닐지라도 이 지산동과 수성구에서 그늘이 될 수 있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는 교회, 그 안에 가니까 행복하더라, 그런 칭찬들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될 수 있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